본문의 말씀은 12절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제가 이 2장의 10절까지의 그 내용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따라서 이렇게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무척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성경 가지고, 교회는 맨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말씀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도 결국 기틀이 마련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하늘 지혜로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요, 제가 쭉 읽고 우리 성도님들 12절부터 16절 읽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가 계속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중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지혜라는 이름이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 좋은 이름이에요.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중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으신 거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많이 말합니다. 지혜. 예.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와 이 성령의 지혜는 굉장히 뿌리서부터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한 건 분별력이 있게 하고 다른 것을 알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과학자가 과학자가 벼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을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이제 벼룩의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벼룩 관찰하신 분이 안 계실 분. 벼룩이 아직까지 있으면 한번 잡아서 한번 보세요. 네. 자, 6개, 다리 6개인데 이 과학자가 뭘 했냐면은 다리 하나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딱 뛰었어요. 그 다음에 벼룩한테 뛰어봐.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벼룩이 톡 채웠어요. 또 하나 뛰었습니다. 뛰어봐. 그러니까 또 톡 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뛰어가고 딱 하나 남았어요. 뛰어봐. 그러니까 벼룩이 그래도 톡 뛰었습니다. 맨 마지막 6번째 다리를 딱 뛰었어요. 그리고 과학자가 말합니다. 뛰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못 뜁니다. 아, 과학자가 이제 알았어요. 벼룩이 못 뛰는구나. 그 다음에 과학자가 자기의 관찰 기록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다 떼고 나면 벼룩의 청각이 마비된다. 예, 벼룩이 못 알아들어서 못 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찰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도 많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동등하게 여길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세상에도 지혜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한 것입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월등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 가장 낮은 것보다 더 월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살아오면서 야, 지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종종 하셨을 거예요.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한 명이 있었던 걸 아시죠? 누구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권을 원합니다. 군사력을 원합니다. 정치권을 원합니다. 외교수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였냐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솔로몬이 똑똑해가지고 하늘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관계와 일터에서 정말 선하고 정말 참되고 정말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디멘전의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지혜의 바탕이 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지혜의 바탕은 바로 그리스도의 뭘까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성령의 지혜, 다 같은 말인데 이 성령의 지혜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1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1장의 23절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 지혜의 바탕은, 성령 지혜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대수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점점 같이 대화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도 대화 나누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 간에 대화 나누고 가족에서 대화 나눌 때 십자가의 주제가 점점 우리 같이 나누고 캐주얼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 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때 그런 대화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감추어지진 않았습니다. 열려지기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사인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지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그 희생을 보고 나는 내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그 집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애굽의 맏아들들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러한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약간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 비밀을 이제는 알게 된 은혜와 감사 기쁨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시작전에도 있었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있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응시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시고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린 또 다른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도님 자신입니다. 성도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도 목 박혀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도록 하시고 더욱더 소리 갈수록 선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도는 뭐를 못 박는데 우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나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절, 2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정욕과 욕망을 이제는 사실은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혔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것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진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점점 나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 때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passion and desire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passion, 우리에게 다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열정이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뭔가 확 쏟아붓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지 않는 그런 열정은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것들이 못 박혀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거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도는 무엇을 못 박냐면 뭐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존귀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Practically,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pride,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시민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입지라든지 세상에서 나의 가치라든지 어떤 나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한데 맞물려 있는 게 프라이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라이드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프라이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살게 도와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장래가 영광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그 본문에 2장의 7절에 다시 한번 좀 가서 보시면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그랬어요. 영세 전 Before the ages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고 우리의 공간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자연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성도님 우리들의 장래가 영광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아, 십자가 그래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어. 아,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일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장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항상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잘 깨닫고 살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또한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망, 죽음이라는 권세도 꺾어버리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신뢰하면서 살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영광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는데 2015년 앞으로 2050년까지 내가 산다. 더 사실 분도 계시고 그 전에 떠나실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통 뭐 통계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다 2050년 얘기합니다. 벌써 2020 얘기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2050년, 60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저희들은요. 아,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는데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계속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고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의 장래가 영광되게 해준다는 이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살면 우리가 2050년, 2060년 아니 그 이상 그 영원한 그런 모든 시간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지혜를 알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마디로 땡잡은 인생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하는데 성령의 지혜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소유하는 길이 뭔지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 지혜를 소유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지혜는요, 하나님 지혜, 성령 지혜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이 알 수 없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적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이 세상 8절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말합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 하늘지혜, 성령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그냥 어떤 책에서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에서 보긴 봤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또 사모하셔. 성령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일까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서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무덤 너머에도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 사는 그 기쁨이라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지닌 그 아름다움, 그 온전함, 그 선물, 풍성한 선물, 이게 깨달아지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일어난 일이 신이 임해요. 저희들에게 신이 임해요. 무슨 이상 기괴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아세요? 통계 자료 갖다가 놓고 점보러 오면 점쟁이집이나 무당 같은 경우에 그 얘기합니다. 통계 자료 보면서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신접한자예요. 잡신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잡신이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신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성신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보증으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로마서가 8장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신이 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지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적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시작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말이죠,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게 있냐면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뭔가 다른 쪽으로, 뭔가 이단이나 극단 쪽으로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뭔가 uncontrollable한 어떤 그 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성령 성령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박아놨어요.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 지위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술 정도가 아니고 세상 지위에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성령과 더불어 가는 삶이구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 주시고 살아내시는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 있죠. 예,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되어 가는데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 충만을 계속 섬유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맞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결코 사람이 고안해내는 길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여기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올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들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살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보여야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와 같은 진리의 축복, 진리의 권면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까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인사 같이 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헷갈려요. 이분한테 하면은 틀린 것 같고 저분한테 하면 또 뭐 이상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영불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제가 마음 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예,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예, 이 신약교회는 구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나의 단단했던 이 껍질과 같은 것들이 깨지는 그 같은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든 어떤 신앙관이 있어요.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깨셔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와 같은 것을 깨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그런 법이 율법이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그런 말씀이 계속 있죠. 너희는 이렇게 보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왜요? 네. 이미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 같은 생각에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끌어내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어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있게 해주시는 그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언제나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생각. 왜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한테 바른 것이죠.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선택 그 다음에 바른 시각.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바꾸는 게 낫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시각 그 다음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지적인 것이에요. 지적인 그런 판단 그 다음에 바른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견해예요. 견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것이 바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견해와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내리는 선택,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몸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지혜예요. 사람은 세상 지혜는 만들어도 성령 지혜, 하늘 지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요. 제가 한번 퀴즈 낼게요.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뭔지 아세요? 예,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이 염려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염려 자꾸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하늘 지혜로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예,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염려를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꼼꼼하고 그냥 뭐 말씀 묵상보다도 염려 묵상하면 기가 막히게 며칠 동안도 염려 묵상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염려는 기가 막히게 뭐 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테인트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시각,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이게 필요했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이 서신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풍성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 내용을 보면은 막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뭐가 부족했냐면은 성령의 지혜가 부족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바파가 아니라 아볼로파, 개바파. 제가 이렇게 말을 합성을 잘하니까. 그런데 예, 그런 그 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늘 지혜와 세상 지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여기 있는 건 나중에 좀 보시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13절 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리고 성경을 펼치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세상 지혜와 이 성령의 지혜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 지혜와 이 하나님 지혜가 굉장히 다르구나. 드러나고 맺는 열매가 굉장히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나는 이게 어떻게 그런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시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너무 좋으세요. 아버지는 그냥 인색하게 가지고 꼭꼭 있다가 그냥 제발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막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라든지 이기적인 삶에 몰두하고 쟁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빌딩 밤에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빌딩이 이제 고층 건물인데 그 밑에서 건물을 비치고 그 건물의 그 이름 같은 거 그걸 비치는 그런 조명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조명이 비치는 게 뭡니까? 건물이고 건물의 이름이죠. 보게 하는 거. 그렇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돌아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저 성경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금 이끄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쉴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면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따라서 살게 하시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또한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욕심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는 야망, 앰비션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그런 우리의 선한 욕심, 디자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봄신앙 성장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우리가 하자고 하고 또 봉사일을 하자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선한 욕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 힘과 주시는 용기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이 내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이 기도하세요.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잘 우리가 안정되고 사는 거 중요해요.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좋은 파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필요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 우리 십자가의 그 신앙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예, 살도록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선교를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저희 처지에서. 그런데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 가시는 우리 선교님들, 그분들 참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원을 하시고 함께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고요.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교회 뭐 선교 이름 붙이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없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에 앞서서 당신들의 삶을 드리고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장래 영광된 삶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 조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제가 교회 웹페이지에 올렸어요. 인도에 김영식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의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핍박이 있잖아요. 그 힌두교, 뭐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도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인도 힌두교잖아요. 거기서 막 교회 파괴하고 사람들 겁박하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몇 년 동안 그 선교센터를 이제 잘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며칠 내로 떠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고 겁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예,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베트남 현지인들, 목사님들, 이미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저 그 예,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Voice of Martyr라는 그런 매거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웹페이지 들어가시면 언제나 쉽게 찾아요. VOM 찾으시면 금방 들어가는데, 거기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올라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더불어 선교하고 봉사하고 귀신자들을 찾아 섬기고 어느 일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령님만 깨닫게 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성령 사모하고 성령 지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